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란 핵합의가 이란의 핵무기 확보를 막았다며 이는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핵합의를 이행하지 못하면 중동의 불안정과 핵무기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며 미국 의회에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미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핵 합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날 오바마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핵 합의가 10년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란의 핵 개발을 막는 검증 가능한 최상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핵 합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란 핵협상 합의를 추진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이 유엔 안보리에 제출됐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미국이 제출한 이 초안은 이란 핵협상 타결을 지지하고 현재 안보리 제재를 빈 협상에서 합의한 새로운 제안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가 집단자위권 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입니다. 일본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은 15일 중의원 안보법제특별위원회에서 집단자위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법안 재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단독으로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단상을 둘러싼 채 표결은 있을 수 없다고 외치는 등 저항했지만 자민당과 공명당 소속 의원들이 기립함으로써 법안은 가결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뒤 기자들에게 의회에서 심의는 계속된다며 국민들에게 정중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한 연립 여당은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이에 5개 야당은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한문인 참의원으로 넘겨집니다. 중국 경제가 올해 2분기 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분기 성장률과 같은 것으로 당초 기대치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분기별 7% 성장은 지난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입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은 지난 30년간 주고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이루다 최근 수년째 급격한 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증시가 몇 주째 폭락해 거의 30%가량 손실을 입자 중국 당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들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 정부가 14일 P-8I 대잠 초계기 넉 대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하는 등 47억 4천만 달러 규모의 군장비 현대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인도는 이미 지난 2009년에 P-8I 초계기 8대를 구매하기로 하고 2013년부터 차례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도 국방획득위원회 대변인은 이와 함께 428L70과 GU-23 대공화기를 구입하는데 20억 달러가량을 배정하는 등 무기 구매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공화기들은 인도에서 생산될 예정이며 이는 국내 방위 산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그리스의 재정 상태가 앞으로 2년간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밝혔습니다. IMF는 15일 그리스의 국가 부채 규모가 총 생산의 2배 가까이에 달할 것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IMF는 또 현재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그리스 채무는 유럽이 지금까지 검토해온 것을 초월하는 그 이상의 구제 조치들을 통해서만 지속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스 의회는 이날 추가 구제 금융을 받기 위해 채권단이 제시한 강력한 내용의 경제 개혁안을 놓고 표결에 나섭니다. 그리스 의회 300석 가운데 시리자당 등 연립정당 의석은 162석으로 절반을 넘지만 이 가운데 30명의 의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등 당내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새로운 긴축 조치가 비이성적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리스의 재정 파탄을 모면하기 위해 이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달 초에 미국의 여자 축구 대표팀이 캐나다에서 열렸던 2015 여자 월드컵 대회에서 일본 팀을 누르고 통쾌한 승리를 거뒀었죠. 미국팀 선수들이 관중의 환호 속에 우승컵 트로피를 치켜들자 금색 색종이들이 선수들 머리 위로 그야말로 눈이 부실 정도로 휘날렸습니다. 그야말로 화려한 승리의 순간을 전 세계인들이 지켜봤었죠. 이런 우승의 가치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이 프로 선수들로 구성된 대표팀에게는 대가가 주어집니다. 트로피는 물론이고요. 상금이 수여되는데 바로 국제축구연맹 FIFA가 수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13일에 미국의 한 상원의원이 이번에 여자 축구대표팀이 받은 상금에 이의를 제기했더군요. 결국 결의안까지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브라질에서 열렸던 월드컵에서 우승을 한 독일 축구대표팀 우승 상금으로 3,500만 달러를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한 이 팀들은 얼마를 받았을까요? 비슷한 금액이었다면 이 의원이 결의안까지는 내지 않았을 겁니다. 알고 보니 상금의 차이가 무척 많이 나더군요. 한 17배 정도 차이인데요. 작년에 독일팀이 받은 금액이 3,500만, 올해 미국팀이 받은 상금액이 200만 달러입니다. 경기로 인해서 FIFA가 거둬들이는 수익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금도 차이가 나는 것이라는 것이 FIFA 측의 해명이긴 해도요. 이 의원은 이 선수들의 노력과 투지가 남녀가 다를 수 없고 무엇보다 수익금이 성차별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로 곤혹을 치른 FIFA가 이번 미국 상원의원의 결의안 발의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또 미국 의원들은 이 결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주요 미국 소식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 배경과 용어 살펴보겠습니다. 주간기획 오늘은 미국은 지금 이어집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26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지만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밤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2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 17도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이 끼겠고 기온 21도에서 2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신의주 역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기온 22도에서 28도 분포 예상합니다. 개성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21도에서 29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으도록 하죠. 퀸이 부릅니다. We are the champions 골라봤습니다. I paid my dues time after time I've done my
my sentence, but committed no crime. And bad mistakes, I've made a few.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이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촉구했는데요.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자금 모금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터넷 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촉구했네요.
네, 화요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 유색인 지위향상협회 NAACP 연례회의에 참석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인종이나 부에 의해 미국인의 삶이 왜곡되고 있다며 미국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사법제도 개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비폭력 마약 사범에 대한 최소 의무 형량의 완화를 촉구했는데요. 네. 이 최소 의무 형량이란 법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게 무조건 일정 기간의 형량을 선고한 걸 말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최소 의무 형량을 줄이거나 없앨 것을 요구했고요. 교도소 내 독방 수감의 재검토와 이 재소자들이 투옥되는 동안 직업 훈련을 강화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사법개혁에 있어서 각 주의 역할도 언급했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각 주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흉악범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법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고요.
네.
또 사업자들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지원자에게 전과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말 걸 촉구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이런 관행이 사회의 불균형을 가져오면서 특히 미국 내 소수계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미국에 너무 많은 사람이 투옥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네요.
예, 오바마 대통령은 이 미국의 재소자 수가 유럽의 35개 나라 재소자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들 역시 미국인이라며 감옥에 투옥돼 이 사회의 진 빚을 다 갚은 후에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열어줘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연설에 앞서서 오바마 대통령이 일부 재소자들을 특별 감형했죠?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비폭력 마약 범죄로 유죄를 받은 연방 재소자 46명을 특별 감형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네.
이 46명 중에 14명은 종신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이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이들이 받은 처벌이 이들이 지은 죄에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나라고 범죄자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목요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오클라호마의 주에 있는 연방교도소를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도 사법개혁을 촉구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날 연설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올해 안에 이 형법 개정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형사사법개혁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네.
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랜드폴 켄터키주 상원의원의 경우도 마약사범에 대한 최소 의무 형량 축소와 강력범죄자에 대한 투표권 부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하고 사사건건 대립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협조적이라고 하니까요. 초당적인 합의를 끌어낼 수도 있겠네요.
네. 이 상원 법사위원장인 척 그레슬리 공화당 의원이 현재 이 형량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초당적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공화당 소속의 존 쿤인 텍사스주 상원 의원은 대통령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이 상원 법사위원회가 초당적인 법안 마련에 나선 지금이야말로 이 사법 개혁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치안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추락한 전과자들의 보다 나은 삶을 도울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또 미국 내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요 이런 개혁 의지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네요.
맞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마약 정책 책임자였던 존 워터 씨는 오바마 대통령이 특별 감형한 이 46명의 재소자 대부분은 코카인과 필로폰 같은 마약을 취급하는 마약상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들 주행에는 이 마약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화기를 소유하는 등 이 총기 범죄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도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감형을 비판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선거자금 모금 현황이 속속 공개되고 있네요.
예, 미국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공식 후보들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은 모금액을 수요일 자정까지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 내용에는 총 모금 금액뿐만이 아니라 200달러 이상 후원한 후원자들의 명단도 포함이 되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 대선 후보들이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밝혀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선거 전략 자문을 구하거나 뭐 사무실을 운영하고 광고, 여론조사 등 이렇게 들어간 돈을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뭐 미국 시간으로 오늘인데요. 네. 15일. 아직 마감 시간이 몇 시간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후원금만 해도 엄청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대선 후보들이 4월부터 6월, 그러니까 처음 1분기에 모금한 선거 자금이 이미 3억 7,7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네.
지난 2000년 대선 당시 경선 과정을 통틀어서 모금된 금액과 맞먹는 액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 대선에서 얼마나 더 많은 돈이 투입될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있지요.
네. 저 후보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모았을까요?
네. 우선 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5명이고요. 공화당은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후보들까지 합쳐서 17명이 달합니다.
네.
그러니까 총 22명인 거죠. 이 숫자가 많은 만큼 모금 경쟁도 치열한데요. 후보자들은 지지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온라인 후원을 독려하고요.
네.
또 전국을 다니면서 후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슈퍼 정치 활동 위원회 일명 이 슈퍼팩들을 통해서 모금되는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요. 슈퍼팩은 금액의 제한이 없이 무한대로 후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모금 경쟁에서 가장 앞선 후보는 누군가요?
예,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또 공화당에서는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단연 선두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모금액은 4,500만 달러로 2,700달러가 한도인 개인 기부자들을 통한 모금의 금액이 이 정도고요.
네.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슈퍼팩을 통해 모금된 금액은 1,500만 달러였습니다.
네. 제프시 후보는 어떻습니까?
예, 사실 클린턴 후보가 4월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데 비해서 제프시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이 좀 늦었습니다.
네.
하지만 대선 출마 전부터 약 6개월 동안 자신의 슈퍼팩인 라이트 투 라이즈를 통해서 1억 300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 6월 15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한 2주 이후에 2주 동안 선거운동 본부를 통해서 모은 금액은 1,150만 달러였습니다.
네, 뭐 이 정도 금액이면은 당내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는 금액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때까지 공개된 후보들의 내역을 보면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개인 기부자와 외부 단체들로부터 4,470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테드 크루즈 후보가 1,400만 달러, 전 휴렉 패커드 최고 경영자인 칼리 피오리나 후보가 140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외부 단체를 통해서 거액을 한꺼번에 후원받기보다는 개인 기부자들의 후원에 의지하는 후보들도 있다고요?
예, 대표적인 두 후보가 은퇴한 신경외과의사 출신으로 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선 벤 칼슨 후보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샌더스 의원이 6월 30일까지 모금한 금액은 1,500만 달러였는데요. 무려 25만 명이 후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서민들이 소액을 기부하는 풀뿌리 지지 기반임을 보여주는 거지요. 이 벤 카슨 후보도 1,040만 달러를 모금했는데 대부분 소액 개인 기부를 통해서 모금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런 정치 자금 모금에 연연하지 않을 정도로 남의 돈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네. 부자인 후보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화당의 후보인 사업가 출신 도널드 트럼프 후보인데요.
네.
트럼프 후보는 대선 공식 발표를 하면서 본인의 자산 가치가 9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혀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역대 미국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돈이 많은 후보인 건데요.
네.
아직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자금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트럼프 후보가 과연 얼마의 자금을 모았을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최대의 인터넷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요.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대규모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죠.
예, 아마존은 창립 20주년을 맞은 수요일 하루 동안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자, 이름하여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입니다. 일부 제품에 대해서 아마존에서 판매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금액으로 소비자들을 찾아가고 있고요. 이 대폭 할인을 한 비디오 게임이나 전자책 같은 인기 상품은 몇 시간 만에 매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마존이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갖자마자 또 미국의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도 맞불을 놨죠.
맞습니다. 월마트 측은 아마존 프라임데이와 똑같이 수천 가지 제품에 대한 최상 가격 행사를 같은 날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35달러 이상 사면 배송비가 무료고요. 또 아마존보다 한 수 더 떠서 월마트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인 행사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아마존은 이 특별 행사를 99달러의 연 회비를 내면 1년간 배송비가 무료인 이 프라임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월마트는 이런 조건까지 없애서 더 많은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나선 겁니다.
네. 뭐 소비자들로서는 이렇게 대형 업체들이 경쟁을 해서 싼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인터넷 쇼핑할 맛이 나겠네요.
네. 그런데요. 사실 소비자들이 이번 할인 행사에 그다지 만족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유는 아마존이 프라임데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다지 세일을 하는 제품의 종류도 많지 않고 할인폭도 썩 만족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네.
자,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인들이 이제 너무 많은 행사, 할인 행사들로 인해서 일종의 세일 피로증을 갖게 됐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일 피로증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무슨 말인가요?
네, 미국에서는 사실 1년 내내 특별 세일, 그러니까 할인 행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1월 1일 신년 할인 행사를 시작해서 발렌타인데이 세일, 부활절 세일, 어머니의 날 세일, 현충일 세일, 독립기념일 세일, 개학 세일, 추수감사절 세일, 연말 세일 등 이렇게 특별한 날만 되면 할인 행사를 하기 때문이지요.
네.
자, 거기다 가격의 40% 할인해서 많게는 70%까지 할인을 하는가 하면 뭐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뭐 또 다른 가게에서 더 싸게 팔고 있으면 그 싼 가격에 맞춰주는 등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제는 이런 할인 행사에 일종의 피로감을 느끼고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해서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요즘 사람들이 그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한 인터넷 쇼핑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 매장보다 인터넷 매장에서 이런 할인 행사가 더 자주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내 전자상거래 소비가 3,340억 달러에 달하면서 미국 전체 소비 시장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면서 업체 간의 경쟁도 더 치열해진 건데요. 게다가 소비자들이 워낙 인터넷 할인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웬만큼 파격적인 할인이 아닌 이상 사람들의 눈에 띄기도 힘든 게 사실인 거죠.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인터넷 판매를 하는 소비 업체들은 이 세일 상품에 대해서 사실 이윤을 포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대신 이 싼 제품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그 고객이 자사의 다른 제품을 살 때 적자를 메꾸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네,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최근에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오는 8월에 대사면령을 내린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죄질에 비해 무거운 형을 받았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을 사면권을 써서 감형해 주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면이라고 하면 형벌을 면제해 준다는 뜻 아닌가요?
네, 남한 국립국어원이 뜻풀이한 걸 보면요.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사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을 형을 면제해주고 풀어주는 것을 들 수 있겠죠.
네. 미국 대통령이 행사하는 사면권은 이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연방헌법 제2조 2항은 대통령은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형 집행의 연기나 사면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탄핵이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법을 어기거나 나쁜 짓을 한 공무원을 의회가 해임하는 걸 말합니다.
네, 이 사면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법 위에 있는 권한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런 대통령의 사면권에도 제한이 있습니까?
물론 제한이 있습니다. 아까 나온 연방헌법을 보면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라는 구절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면권은 연방법을 어긴 범죄만 해당하지 주 법률과 관계가 있는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네.
또 탄핵과 관련된 사안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구절도 아까 있었죠.
예.
그리고 판례에 따라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형사사건에만 적용되고 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판례는 같거나 비슷한 소송에 대해서 이전에 나온 판결들을 말하고요. 민사는 개인이나 단체 사이에서 자신들의 권리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벌어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령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조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민사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대통령의 사면권이 이 50개 주의 법에는 그 각각의 주법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 주법과 관련된 죄는 누가 사면할 수 있습니까?
네, 이건 대통령이 할 수는 없고요. 예. 주지사나 주정부가 만든 특별위원회가 사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궁금한 게요. 아까 처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죄수들을 감형해줬다고 했는데요. 이런 감형도 사면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연방 법무부 설명을 보면요. 네. 미국 대통령이 행사하는 사면이 종류별로 네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사면과 감형, 집행 연기, 그리고 벌금이나 몰수의 면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 사면의 종류에 다시 또 사면이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얘기한 사면은 영어로 하면은 클레먼시라고 해서 대통령이 가진 사면권 전체를 뜻합니다. 네. 이걸 넓은 의미의 사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면의 종류 네 가지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는 사면은 영어로는 파든이라고 하죠. 이건 구체적으로 형 선고의 효과로부터 특정한 사람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해방시켜 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국어사전에 나온 사면의 뜻풀이 즉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한다는 게 바로 이 파든에 해당하죠.
네. 그러면 감형하고 벌금 면제 그리고 집행 연기는 글자 그대로 뭐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감형이라면 말 그대로 형을 줄여주는 걸 말할 테고요. 집행 연기는 형 집행을 연기하는 걸 뜻하는데 대개 사형 집행을 연기해 주는 걸 뜻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과된 벌금이나 이 몰수 조치 같은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것도 클레먼시, 즉 넓은 의미의 사면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판결 전이나 판결이 내려지는 동안 그리고 판결이 나온 뒤에도 이런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 언론에 나오는 기사에 사면과 함께 또 복권이라는 말 자주 나오는데요. 자, 이게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 번에 잃은 사람이 이 권리를 다시 찾는 걸 말하는데요. 미국에서 복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대통령 사면권에서 이 복권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연방법으로 기소됐던 사람을 대통령이 사면해 주면 동시에 이 사면받은 사람의 권리가 복권, 즉 회복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네.
하지만 주정부 차원에서는 이 사면과 복권을 대개는 따로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우 기자, 이 대통령 사면권이라는 게요, 연방 헌법이 보장한 권리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게 종종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라지만 이 사면 대상을 두고 종종 구설수가 생기곤 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된 사례는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예.
최근 사례로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1974년 당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을 사면한 걸 들 수 있죠.
네, 당시 닉슨 전 대통령이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죠.
맞습니다. 민주당 사무실을 도청한 워터게이트 사건 탓에 자리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닉슨 전 대통령을 포드 대통령이 사면하면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네.
법정에 세워야 할 사람의 죄를 사면해줬다는 이유에서였죠.
네.
그리고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시기에 벌어진 이른바 이란 콘트라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다음 대통령인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사면해 준 것도 논란거리였습니다.
네, 그 뒤로 클린턴 대통령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도 대통령 사면령이 구설에 오른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퇴임하기 고작 2시간 전에 네. 이 마약 혐의로 교도소에 있던 이복 동생과 또 탈세 혐의로 도피 중이었던 한 금융재벌 그리고 금융범죄에 연루된 의혹을 받던 측근 한 명을 사면해 줬는데요. 사실 이게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사면으로 꼽힙니다.
네.
또 조지 W. 부시, 그러니까 이 아들 부시 대통령도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전 부통령 비서실장 스쿠터 리비의 형벌을 부분적으로 사면해주면서 비난 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법한데요,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말이 나오긴 하는데요. 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 연방의회가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법을 만드는 의회가 대통령 사면권을 침해하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판결하고 있어서 이 방안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방법으로는 연방헌법을 고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연방헌법을 고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방안도 사실은 별로 현실성이 없습니다.
네.
참고로 대통령이 사면권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최근에 들어서는 대통령이 사면을 허가하는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35분 지났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보도록 하죠. Righteous Brothers의 노래 Unchained Melody 들어보시죠.
Time.
미국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을 소개하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2015 세계 경찰 소방관 올림픽이 최근 워싱턴 DC 인근에서 열렸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세계 경찰 소방관 체육대회는요, 1967년 미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미주 경찰 올림픽이 효시인데요. 1985년부터 국제적인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주최국인 미국을 비롯해서 60여 개국 출신의 경찰과 소방관 만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북버지니아 지역에서 육상, 농구, 축구, 수영, 팔씨름 등 60여 개의 종목에 참가한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 대회는 선수들의 실력도 실력이지만요. 서로 간의 친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데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전 세계 경찰, 소방 공무원들의 올림픽 특별한 현장을 김현숙 기자가 소개합니다.
미 동부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시의 한 고등학교 실내체육관. 덥고 습한 바깥 날씨만큼이나 체육관 안도 열기로 뜨거운데요. 건장한 체격의 이 남성들, 운동선수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세계 곳곳에서 온 경찰과 소방관들입니다.
I love competing. Absolutely love competing.
노르웨이에서 온 소방관 제이 베이커 씨. 자신은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운동을 좋아한다며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종목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 베이커 씨가 출전한 이 종목은 소방관들에게 꼭 필요한 기술인 밧줄 타기였습니다.
It's good when I feel like I beat people that are younger than me.
다른 선수들보다 한층 빠른 속도로 밧줄 타기를 끝낸 베이커 씨. 어린 선수들을 이겨서 기분이 좋다고 했는데요. 베이커 씨는 39살로 밧줄 타기 종목 출전 선수 중 나이가 가장 많다고 하네요. 베이커 씨를 비롯한 만여 명의 선수들은 페어팩스 시에서 이달 초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린 세계 경찰 소방관 올림픽에서 이 평소에 갈고 닦은 기량을 뽐냈습니다. 이번 대회 감독 중 한 명인 은퇴 소방관 앨런 리차드 씨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Most guys, particularly in the fire and police services, are competitive. And they like to compete.
경찰이나 소방관들은 대부분 경쟁심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는 걸 좋아하죠. 또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이 대회를 통해서 신선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는데요. 세계 다른 지역에서 온 같은 직종의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고 알아가면서 서로를 통해 배워나가는 겁니다.
경찰 소방관 체육대회는 총 61개 종목이 펼쳐졌는데요. 농구와 수영 등 일반 올림픽 대회에서도 볼 수 있는 종목도 있었지만 경찰관과 소방관들만의 특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의 순찰차 몰기나 밧줄 타기 종목도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또 워싱턴 DC 인근에서 수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는데요. 경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과 노력을 들인 자원봉사자들 덕에 대회가 더욱 빛났습니다. 대회가 개최된 페어팩스의 소방관인 테레사 루포 씨는 경찰 소방관 올림픽은 지역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도 했지요.
It's really kind of like the Olympics, except it's in our backyard. So we get an opportunity to.
우리 동네에서 대회가 개최돼서 그런지 마음만큼은 진짜 하계 올림픽이 열린 기분이에요. 지역 주민들도 함께 나와서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도 하고 또 세계 각국에서 온 선수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번 대회로 페어팩스의 지역 주민들은 좋은 볼거리가 생기기도 했지만 경찰과 소방관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앨런 리차드 감독은 말했습니다.
When you see a cop, when you're being pulled over to be given the ticket or something's gone wrong.
보통 경찰을 만나게 될 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죠. 과속을 해서 경찰한테 속도 위반 딱지를 받는 경우처럼 말이죠. 소방관들을 보게 될 때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상황에서 이들을 만날 일이 거의 없는데 세계 경찰 소방관 올림픽을 통해서는 완전히 색다른 모습의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경찰들이 열정적으로 운동하고요. 또 사람들과 편안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얻는 선수들을 스포츠 영웅이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세계 경찰 소방관 올림픽에 참전하는 선수들은 성적에 상관없이 모두가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들 각자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봉사하고 있으니까요. 제복이 아닌 운동복을 입고 범죄 현장이나 화재 현장이 아닌 운동 경기장에서 땀을 흘린 영웅들의 체육대회. 2015년 세계 경찰 소방관 올림픽은 2년 후를 기약하며 멋지게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매주 아주 특별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구 반대쪽에 있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수업 시간인데요. 그 멀리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만났냐고요? 네, 바로 컴퓨터 화상 대화를 통해서라고 합니다. 교실 한가운데 컴퓨터를 놓고 다른 나라 학생들과 컴퓨터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종교와 문화의 차이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데요. 버지니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종교 화상 대화 수업 현장을 김현숙 기자가 소개합니다.
Hello. I'm Margaret. I go to West Potomac High School.
버지니아주 웨스트 포토맥 고등학교의 마가릿 고기시안 양. 약간 어색하고 수줍은 듯한 표정으로 컴퓨터 마이크 앞에 앉아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곳의 시간은 오전 8시지만 화상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편의 시간은 저녁 7시인데요. 바로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SMA 이슬람 알 아자르 고등학교의 학생들과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컴퓨터 화면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학생들은 서로가 있는 시간도 다르지만 생김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릅니다.
People in our school work really hard to kind of accept one another.
마가릿 양이 자기 학교 학생들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자 인도네시아에 있는 레이나드 라비올 군이 답변을 했는데요.
There is this unifying bond. There is this something that unites us, that makes us together.
인도네시아는 인종도 같고 또 다 이슬람이라는 같은 종교를 믿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 게 오히려 더 쉽다는 겁니다. 종교적, 문화적 차이는 때때로 국제사회의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하지만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의 이름을 딴 토니 블레어 믿음재단은 컴퓨터 화상대화를 통해 서로 다른 지역, 다른 종교의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분쟁 지역을 포함한 20여 개 나라에서 12만 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네요.
Christians, Buddhists, Hinduism.
토니 블레어 믿음재단의 프로그램 담당자인 크리스틴 루니 씨는 종교 화상대화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어린 나이에 종교적,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We are trying to create a safe place where students can come as they authentically are.
우리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얘기를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토론의 장인 거죠.
종교 화상 대화는 중간에서 대화를 중재해 주는 사회자가 또 연결돼 있어서 대화의 주제를 정하고 또 대화가 잘 흘러가게끔 돕습니다.
Either school can jump up into the microphone right now.
중재자는 특히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열어놓는데요.
If I'm wearing a hijab, I almost feel like I have to prove that I'm good.
이슬람을 믿는 미국인 여학생이 이슬람식 머리 가리개인 히잡을 쓰고 나가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느낌을 나누기도 하고
This country has seen a streak of violence in the past.
인도네시아의 학생은 나라 안에 폭력 사태가 많이 발생하지만 학교 내에서는 화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털어놨지요. 웨스트 포토맥 고등학교에서는 지난해부터 매달 이런 종교 화상 대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마가릿 양은 프로그램 이름은 종교 대화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주제의 대화가 오간다고 했습니다.
Even though we didn't speak directly about religion, I feel like we both like recognized that there were religious differences.
종교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서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대화를 하면서 친구들의 다른 점들을 점점 더 존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학생인 라마 마샤 군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In the end, we are humans who have the same point of view, and that is that.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르다는 걸 알게 되고요. 자연스레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되죠.
There is a sense of peacefulness here, but also there.
컴퓨터 화상 대화를 통해 서로의 다름을 배우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학생들. 앞으로 이 학생들이 어른이 됐을 땐 조금 더 평화로운 세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오늘은 최근 워싱턴 DC 인근에서 열린 세계 경찰 소방관 올림픽 대회 소식에 이어서 컴퓨터 화상 대화를 통해서 다른 종교 문화를 가진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는 미국 고등학생들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김현숙 기자 수고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함께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Don't underestimate me. Don't underestimate me 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are you sure you can prepare dinner for 12 guests this weekend?
Yes, of course. Why would you doubt me?
Well, it's because you had such a hard time preparing for only 4 guests last time.
I assure you, I can do this. Don't underestimate me.
본문에서 제이슨이 Hey, are you sure you can prepare dinner for 12 guests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손님이 12사람이나 오는데 저녁 준비 다 할 수 있겠니? 라고 묻자 제가
Yes, of course. Why would you doubt me?
그럼 당연하지. 날 못 믿겠다는 거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이슨이
Well, it's because you had such a hard time preparing for only 4 guests last time.
라고 하자 제가
I assure you, I can do this. Don't underestimate me.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 내가 그 정도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don't underestimate m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are you sure you can prepare dinner for 12 guests this weekend?
Yes, of course. Why would you doubt me?
Well... It's because you had such a hard time preparing for only 4 guests last time.
I assure you, I can do this. Don't underestimate me.
Today's expression is don't underestimate. U-N-D-E-R-E-S-T-I-M-A-T-E. Underestimate me, M-E, me. Don't underestimate me.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내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간단하게
Don't underestimate me. Don't underestimate me.
라고 하시면 됩니다. 날 무시하지 마세요. 또는 날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단어 under, under는 아래 라는 뜻이고 estimate. Estimate은 평가하다, 추산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underestimate 하면 낮게 평가하다
혹은 얕본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If you underestimate someone, it means that you think low of that person and you doubt his or her abilities.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저를 과소평가하며 손님 12사람 저녁을 준비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며 그 정도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I assure you, I can do this. Don't underestimate me. 라고요. 네, 그럼 예문을 들어볼까요? It's best not to underestimate people. 하면 상대방을 얕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ey, are you sure you can prepare dinner for 12 guests this weekend?
Yes, of course. Why would you doubt me?
Well, it's because you had such a hard time preparing for only 4 guests last time.
I assure you, I can do this. Don't underestimate me. Let's review. If you underestimate someone, it means that you think low of that person and you doubt his or her abilities. Don't underestimate me. Don't underestimate me.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은 최근 내전을 겪고 있는 중동 국가 예멘이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예멘 국민의 80%에 해당되는 2,110만 명이 구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 1,300만 명은 심각한 식량과 연료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식량과 의약품, 연료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해상 작전으로 인해 이 역시 힘든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염병인 말라리아와 뎅기열도 발생해 수천 명의 환자도 발생했습니다. 또 예멘에서는 전투 과정에서 3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예멘 내전은 지난 3월에 발생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예멘 영토 대부분을 차지하고 압드 라부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을 축출했습니다. 그러자 하디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인접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 반군의 기지에 전투기를 동원해 공습을 가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슬람 금식절기 라마단을 앞두고 예멘의 전쟁 당사자들에게 최소 2주간의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라마단은 7월 17일 끝납니다. 미국도 유엔과 함께 예멘에서의 인도주의적 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예멘 국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기 위해 아덴, 타이즈, 마레브를 포함한 모든 전투지역의 전투행위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커비 대변인은 미국은 인도주의적 기관과 협력해 예멘 국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